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항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인생의 떠남과 돌아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누군가는 지금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삼아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떤 여행을 떠나고 있는지는 먼저 그 사람의 여행 티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티켓에는 이 여행이 비행기로 가는지 배나 버스를 타고 가는지 알려주고 그 티켓 안에는 경유지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켓을 보므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곳을 지나 이러이러한 곳을 향하는 여행을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보면 어떤 여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 끝을 손에 쥔 채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준비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아, 신혼여행을 가는 거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이름이 쓰여진 노랑색이나 형광색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서 있으면 아, 단체로 여행을 가나 보다 생각하게 되죠. 더욱이 그 사람들이 박스 테이프로 돌돌 말려진 네모난 박스들이 넘버링 된 채로 널려져 있다면 혹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별다른 짐 없이 골프채만 들고 가는 사람은 사실 여행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프하는 그 골프장의 상황만 중요할 뿐이죠. 이민 가방에 건어물이나 선물들을 꾹꾹 담아 누르며 짐을 싸고 계시는 분을 바라보면 저분의 여행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만약 이민 가방을 넣어서 가지고 가고 있다면 그분은 사실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위해 떠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보아도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얀색 깃발을 든 관광 가이드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면 아, 저 사람들은 관광을 가고 있구나.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을 굳이 원으로 만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 아, 필경 교회와 관련된 여행이나 선교지를 가는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홀로 고독을 씹으며 여행 관련된 여행지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혼자서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인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광야의 끝, 즉 광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던 에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14장에서 홍해의 기적이 정말로 멋지게 등장하여 그 사람들을 기적처럼 인도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이 상황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공항 터미널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짐을 싸며 각자의 동행자들을 챙기며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가 광야의 삶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수많은 분주한 인파 속에서 모세를 홀로 멈추게 하시고 그 모세에게 마치 여행지를 떠나는 여행객에게 이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안전사항은 무엇인지 어디를 경유하는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여행 방송과 같이 또한 여행 승무원과 같이 모세에게 본문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유지나 목적지, 준비물,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이라는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를 들르는지,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옆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셨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지. 이 여행은 마음을 향해 떠나는 여행,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의 경로를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가야 합니까? 17절과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돌아설 길이 없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건너도 광야에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이 사방이 동일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진짜 자동차를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형과 세발 자전거로부터 주며 순서를 거치고 운전면허라는 공인된 시험, 안전이 보장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그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시 주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켜질 때에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빠름의 가치를 버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빠름의 가치를 따랐던 청년 모세는 자기 민족의 불평등을 살인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죽인들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권력을 갖고 있던 때가 아닌 40년의 목동 생활을 지난 80살의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왕국에 다시 돌아가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중요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 땅을 향하여 걷는 여정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입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생명의 발원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숨결 속으로 들어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 정, 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곳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 생활이 실패했던 이유를 바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시편 95편 8절입니다.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신약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중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여행은 2년 정도면 끝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결코 광야 생활은 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의 것이나 혹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 그 마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을 꿈꾸던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광야를 넘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왜 진입 이후에도, 입성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됐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냐 가나안이냐라는 사실보다도 지금 너희 세대가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게 마음을 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구름 속에서 6일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전쟁의 선봉에 섰으며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마지막 사람이고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 최후에 살아났던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막상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의 수종자, 이 수종자라는 말은 종, 노예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세라는 영적 거인을 바라보고 동경한 나머지 그 영적 거인의 종이 되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 모세 또한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드려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한 영적 위인의 삶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증인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정복해가는 마음의 정복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빠름이 아닌 발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억지로 방향을 틀어 자기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때에 자기는 꺾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큰 좌절과 시험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여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행복하게 죽어갔을까요? 아니면은 불행과 불평과 원망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사라져 갔을까요?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을 따랐다는 모세의 삶이 어찌 불평과 원망과 외로움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아무 이름도 존재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종의 모델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삶은 성경은 믿음의 생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도 악한 자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에 한 번이라도 맞게 되면 그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시각과 환경의 변화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타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의 방패,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를 모든 그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가는 이 여정,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 이 여행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는 여행입니다. 누구보다 왕궁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어 아수라장이 됐을 그때에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로부터 광야 생활을 앞두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 어디에 어떤 보물이 있었고 이집트의 기술장 어디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어떤 무기나 장비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뿐이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40년간의 편도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유지는 사막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물? 양식?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도 40년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는 그런데 굳이 여행의 시작점에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간 것일까? 먼저 이곳이 유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절입니다. 끊어짐, 통제불능, 무력감. 나 자신이 육체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탄생했을 때부터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 자신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무력감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을 향한 관계 속에서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닐 때부터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에게도 육체의 죽음은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무력감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나야 될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신체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곧이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홀로 그 어린 시절을 갓 태어난 동생을 돌보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천덕꾸러기로 형들에게 질투를 받던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성범죄자라 법적인 조치를 당하여 수감됩니다. 극적으로 총리가 되어 다시 살아난 아들이자 가족의 영웅이 되어 흉년날에 가족을 불렀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나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좀 하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수많은 평가들이 있었지만 결국 최후에 남은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요셉을 평가했지만 요셉이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탄생한 후부터 죽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행동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최종 평가였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례 절차가 입관으로 멈추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화려한 장례 예식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 예식을 입관해서 멈추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을 갈 때까지 보류시켜둡니다. 그의 평가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변하는 기준들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쓰러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사람은 죽음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으로도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매일 텐트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준비물 요셉의 유골을 바라보며 세상엔 죽음으로도 멈출 수 없는 삶이 있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죽은 요셉의 유골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던 광야 1세대를 제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 또한 이 요셉의 유골,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길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던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이는 장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태어났음을 예언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향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처음 들으셨던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가게 되듯이 주님도 자신의 죽음을 요셉의 유골을 손에 들듯이 미리 손에 들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 준 가장 화려했던 시기인 변화산에서의 기적과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조차도 그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 무더기 위에 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기념하는 성회의 수요일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기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 왔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이해하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절망스러운 죽음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온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듯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 새로운 순환의 여행, 새로운 부활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셉의 유골입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으로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이어가기 위해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성경을 전해졌고 대한민국에 이 성경이 전해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기 개발이나 지적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의 죽음, 그 최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으며 이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양화진 묘역과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양화진 묘역, 누군가의 죽음이었고 우리 교회의 마침표, 종착점이 바로 순교자 기념관, 우리 자신을 죽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죽음으로 시작된 인생이며 죽음으로 끝맺을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반역, 전쟁을 넘어 요셉의 유골은 지켜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목표가 단순한 감정의 고조나 교회 소속감의 확대가 아닌지, 진정 요셉의 유골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운 날에 그늘을 찾는 자들에게 구름기둥은 큰 시원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가려주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과 회막으로 구름 가운데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추운 밤 불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며 그 길을 밤임에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임재의 상징임과 동시에 징계와 보호의 강력한 상징이기도 한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실제로 14장에 보면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를 지나가는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를 막아 지키시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바다에 잠기게 하시는 역할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처럼 쉼의 근원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구름 속에 들어간 것처럼 도저히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분이십니다. 불기둥처럼 품어주시고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경히 여겨 함부로 다가가게 되면 그 기둥에 데이게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는 불기둥을 보았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명이 큰 불기둥이 되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을 보며 모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신혼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곳에서 샀던 기념품보다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챙겨야 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은 매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40년간이나 이 기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상 속에서 익숙함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그 미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축복을 저주의 씨앗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둥을 묵상하지 않은 채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사용할 것만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의심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시선의 통로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남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부르심을 인정하며 부르심에 굴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법칙을 역행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바라는 추상적인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도록 인생을 조율하게 됩니다. 내가 기둥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멈추었을 때 우리도 멈추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멈추게 하셨을 때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멈춰서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야로 그 현실을 재해석하고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짐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지나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오직 믿는 마음만 남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멈추고 나아가며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겠다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왕의 길, 그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막혀있는 홍해와 그것을 건너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당황함과 놀라움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여행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요셉의 유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해 가며 기도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도움을 구해 간다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에 광야 생활의 시작점을 묵상해 봅니다. 빠름의 가치를 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가치를 높이기 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만드셨던 이유가 인간이란 반드시 타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깨닫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걸어갔던 모세처럼 성경 속 수많은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길이 나만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소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광야 가운데 홀로 걸어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